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큐티인 본문의 제목이 외쳐 이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외치다의 원어를 보면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탄원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외치고 계신가요? 어제 말씀에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대중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는 것은 첫째, 내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 등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뒤에서 몰래 하시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하셨음에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다르죠. 12장부터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 집중하여 기록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표적은 모두 이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고 믿기에 충분한 표적이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저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것 또한 기적인 것 같아요. 38절에서 41절까지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는 모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누구보다 나 한 영혼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함으로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빠진 사람,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어둡게 하고 완고한, 그래서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굳어져버린 마음의 상태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불신앙마저도 이들을 통하여서도 십자가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요.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의한 것이 있죠. 예수를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을 선택해도 주일 성수하는 곳 구하려니 어렵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겠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돈 주는 부모, 자녀, 가족에게 내가 손해보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안전과 관계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을 가져도 정말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불이익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정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고쳐주셔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과 공동체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은 믿어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의 영광이 많아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출교당할까봐 믿음을 드러내 고백하지 못하는 곳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는 것은 둘째,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하십니다. 얼마나 애통하시면, 내가 얼마나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크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목 놓아 외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당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다만 그분의 뒷모습만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척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수 출신이라 외치고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무시하며 외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외모, 학벌, 환경이 초라하면 무시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가 싫고 힘든 목어 나쁜 사람 보면 슬슬 피하죠. 하여튼 그냥 뭐라도 하나 잘난 사람 만나고 싶고 있는 사람이 말해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초라하고 힘든 모습으로 있는 남편, 부모, 자녀를 보는 것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옆에 있는 남편, 자녀를 보면 마음이 참 어두워지죠. 답이 없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자가 본래 있던 자리가 어두움입니다. 흑암과 무지와 악, 그리고 숨고 눈이 먼 것, 영적 지식이 전무한,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 밝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가 생명의 등불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내 삶에 비로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든 남편을 보면서 말씀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게임의 중독,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수많은 사건들을 나의 어두운 죄에서 생명으로 빛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외치는 사람인데요. 정말 문자적으로도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정답이고 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주제를 모르고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제 아내의 주제가가 남편과 결혼하고 이 고난으로 예수를 만났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많이 외치셨어요. 외치다의 원어가 까마귀가 울듯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제가 흑암 가운데 있던 시절에는 야, 너 어디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어디서 술 퍼먹고 다니냐? 그리고 제가 빛 가운데 있어도 야,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를 않는다. 살이 안 쪄. 인스턴트 좀 고만 먹고 전문가들이 그래,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다 등등 외침의 종류와 장르가 다양합니다. 저도 엄마를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 외침에서 나아질까 했는데 집에서도 외쳐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저를 날마다 밟아주는 것이 저희 아내인데요. 목장 모임에서 적용질문 중에 배신당한 사건을 물어보는데 저희 아내 첫 마디가 대뜸 저는 배신한 적이 없어요. 늘 저 사람한테 당해와서. 네, 그 저 사람이 바로 전데요. 또 자기 죄를 모르고 목장에서 목자인 나를 수치주려는 공작이구나 생각이 들며 아내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냐고 물었지 배신당했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안 보이는지 어떻게 배신한 적이 없다고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목장이 끝나고 집을 정리하면서 정말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외치고 싶었으나 또 고발거리를 주는 것 같아 하지 않고 조용히 어두움에 빠지려는 그때 제가 결혼하고 한창 싸울 신혼초에 날마다 저를 위해 외쳐주신 목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임신한 아내와 대판 싸우다가 아내는 저에게 쳐봐! 쳐봐!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였는데요. 날마다 저의 생색의 외침, 혈기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목자님의 양육으로 비로소 말씀과 아내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서 등불과 같은 말씀의 빛이 임하여 부부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생겼을 때 태명이 종전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예, 돌아보니 제가 듣기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늘 외쳐주는 가족과 목자님, 공동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공동체의 외침으로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주례, 장례, 인도,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외쳐야 하고 나의 죄를 외치고 어쩔 수 없이 외치게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도 나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기에 늘 외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는 것은 셋째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큰 은혜와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든지 선택해야 하고 그 결론으로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전쟁의 위기나 식량의 위기, 건강고난, 재정난 등 우리가 당면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까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외쳐도 외쳐도 듣지 않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힘든 사건이 심판이라 여겨지시나요? 믿는 우리는 심판이라 여기는 힘든 사건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힘든 남편 자녀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인지 어떻게 내 인생의 빛으로 말씀이 임했는지 예수님처럼 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구원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듣지 않는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에 여전히 어두운 죄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든지 듣지 않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사건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는 사랑을 깨닫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영생으로 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사랑하는 세상 영광이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믿음을 드러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에게 날마다 외치는 말씀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죄와 중독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만 모든 사건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인 줄로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과 같은 사건으로 어두움 가운데 우울하고 분노하는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혼할 위기에 있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외치는 공동체의 목소리가 들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진정성 있는 말씀의 나눔과 적용으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이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문서사역과 방송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곳곳에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양육과 큐티 세미나 등 모든 교회의 사역을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과 같은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와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